안녕하세요. 홍성호 형제입니다. 여기 사랑침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인 성경신자들이 모인 신약교회입니다. 여기서 성경신자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만 맹목적 믿음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모든 성경기록을 바르게 나누고 창세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교리에 맞게 바르게 이해하고 100% 믿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세상의 것과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과 또 세상의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짧은 스피치는 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특히 성경 신자들의 세상의 분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그리고 같은 교파일지라도 서로 다른 교회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뜻을 달리할 경우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교회의 공개적인 대규모 연합집회가 개최되었고 우리 교회도 2016년 처음으로 이 집회에서 뜻을 같이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의 사회적 이슈는 2000년 한 연예인의 커밍아웃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01년 동성애 집회인 퀴어 축제가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열렸고 매년 회를 거듭한 끝에 2015년 박원순 시장의 허용으로 서울의 성진과도 같은 서울 광장에서 서울 퀴어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2017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참가하였고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인 정의당의 대표가 참가하게 이르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동성애 옹호 최고의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김대중 정부 말기 2001년 11월입니다.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다루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2002년 처음으로 동성애 관련 권고가 있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성애 옹호 활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요한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3년 동성애 표현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권고에 따라 지금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동성애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6년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이때부터 2014년에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참여금지법 입법 시도가 2007년부터 거의 매년 총 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민주당에 의해 차별금지법이 정당 발의가 되었지만 보수우파 정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2010년 군형법 92조 6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세 번에 걸쳐 군형법 92조 6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지만 2017년 정의당에 의해 군영법 90조 6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또한 기독교 단체와 보수파 정당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왜 동성애를 혐오할까요? 아이들 교육 문제, 동성애자들에 대해 걸리는 무서운 병의 확산,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 이러한 것들이 동성애 혐오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고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1년 동성결혼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26개국이 법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고 동성결혼자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보장하는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20여 개 국가에 이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미국조차도 2015년 50개 주 전역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성애의 세계적 확산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들은 믿는 마지막 때의 시대적 징조임을 확신하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동성애의 확산은 단순 동성애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결혼의 확산으로 이성 간 결혼 감소, 이는 정상적 가정의 감소로 이어져 기독교인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 내 동성애 시각 차이로 인한 교회의 분열, 결국 교회 해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개신교 국가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동성애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젠더주의, 즉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 젠더를 주장하는 사상운동은 기독교와 기독교 가치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신사회주의 사상이나 학설이 기독교 내에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이러한 전략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15년간의 동성애 옹호 전략은 주요했습니다. 동성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놀랍고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과 비교해 2017년 동성결혼 찬성이 17%에서 34%로 배가 증가하였고 미래를 책임질 20대에서는 동성결혼 찬성이 66%, 반대 29%보다 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분별이 필요할 때입니다. 동성애 운동은 단순히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다음으로 나눠볼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개헌입니다. 먼저 헌법이 무엇인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 통치작용,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을 담은 최고의 근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국가를 건국하고 이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며 그 체제 안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 상위법인 것입니다. 최고의 상위법인 만큼 헌법에 위반된 어떠한 법률도 있을 수 없으며 만약 헌법에 위반된다면 그 법의 효력은 바로 상실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입니다. 성경에서는 큰 죄이지만 2015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헌법은 우리 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개헌을 현 정부에서는 집권하자마자 국민 70% 이상이 개헌을 원한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한 개헌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 최종 개헌안에는 자유를 삭제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의 정치 이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애국강연을 해주신 고영주 변호사님께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것이며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에 해당한다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바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적화통일을 의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평등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개헌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헌안 11조에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개헌안 17조에는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헌법의 공표 효력은 대한민국 영역, 즉 영토, 영해, 영공항에 있기 때문에 만약 체제의 위협이 되는 공산주의자나 테러를 목적으로 한 극단 무슬림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영해에만 들어온다면 거주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위험한 행동을 감지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실한 물증에 의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개헌의 취지를 국제인권 강화와 200만 외국인 시대의 기본권 확대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정말 이것뿐일까요? 확신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기독교에게는 커다란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안입니다. 개헌안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명칭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개헌안 내용도 지방정부에 지방조직권을 부여하여 지방행정, 지방자치법, 자치재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걱정하는 국민 여론도 존재하고 정부의 개헌 취지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 개헌안을 추가했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려의 시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한 행사 기념 연설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북한이 2000년도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한 만큼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토지 공개념의 강화입니다. 개헌안 128조 2항에 보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토지 공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의 정면으로 충돌한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토지 공개념 제도가 시행되어 개인의 토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 일방적으로 토지 개발권을 시행한다면 이는 공산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 정부의 개헌안을 살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건국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안전한 부국으로 만들었던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을 잘 깨달아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절대 개헌도 되지 않고 공산화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나 개헌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개헌의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국민의 대부분이 거짓 선동에 선동당하고 정치권에서는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적 야합이 행해진다면 3분의 2의 국회 통화도 가능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에서는 여권의 선동 전략이 성공한다면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은 개헌됩니다. 헌법이 이대로 개헌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정치 사회적 현상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탐구하고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만한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만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당한 권리인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좌우 대립 구도 속에서 한쪽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단지 그 정치 집단의 모든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도래할지도 모르는 종교와 복음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사전에 막아보고자 하는 선택일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점점 악하게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많은 거짓 대언자가 나오고 이로 인한 미혹의 영들이 넘쳐나고 마귀 사탄이 만든 공산주의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씀에서 그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 세력이라면 또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 마귀에 의해 조정된 세력이라면 더욱더 그리스도인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상의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돌이키게 된 사실적인 간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고백으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것과 북한에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해 오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정동수 목사님과 사랑침례교회를 사용하심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침례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